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교회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늘 묵묵히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형제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른 한 제자는 늘 예배당 안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꿈에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두 제자 중에 누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의 경건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부엌에서 수고하는 자는 내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도다. 목사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 두 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같은 주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도 한 사람은 주님 곁에 있고 한 사람은 주님 곁을 떠나 있구나.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서로를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같이 북으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딴 방향을 보고 마음이 하나는 콩밭에 가 있고 하나는 수수밭에 가 있으면 이건 몸은 같이 있지만 사실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여는 사이에 첫째 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지요. 집 쪽에서 풍악과 함께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으니까 종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동생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너무 기쁘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잔치 열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를 않는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면 두 아들이 있는 경우에 첫째한테는 3분의 2, 둘째한테는 3분의 1을 주었다 합니다. 15장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둘째는 자기 받을 것 3분의 1 챙겨서 나갔던 것이지요.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주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자기 것 챙겨 나가서는 다 말아먹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채색옷을 입힌 겁니다. 네 신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죠. 유산을 다시 상속받을 위치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화가 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인한테 들은 것 같아요. 28절 중반부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쓱 보고 지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가겠다고 재산 나눠달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가부장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말이라고 했지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가부장이 지금 손님들 불러서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지금 대놓고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연회 자리를 털고 친히 밖으로 나와서 이 아들에게 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가장의 권위가 손상되는 순간이고 아버지의 명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먼저 아들이 자기 속내를 말하네요. 2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헬라 원어에는 보십시오 이 말로 시작돼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버지 향한 충성에서 흩어짐이 없었다는 그 마음을 당당하게 가진 건 이해하지만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쓸 말이 아닌데 지금 이 말을 아버지한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섬기면서 만족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섬김이 기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자기 의로 섬겼으니까. 서두의 제자처럼 자기 경건으로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아버지 남은 재산, 아버지가 베풀 복을 염두에 두고 섬겼거나 아버지 떠나면 혹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섬겼거나 그래서 이 아버지를 섬긴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했냐 자기 의로 했냐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냐 없냐 이것 보면 알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죠. 성령으로 하는 일에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희열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한 것은 기쁨이 없어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채워지기까지는 만족함은 영혼이 유보되어 버려요. 지금 이 아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아버지를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착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의 울타리가 좋고 그의 옆에 있으면 안전하고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처럼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박차고 나갈 그런 힘을 내기보다는 그 옆에 머물러 있기를 택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냐?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드리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능력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그 대가로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양아치 같은 녀석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 아주 동생에 대한 경멸이 가득합니다. 내 동생, 그는 내 동생이지만은 도덕적으로 바르지도 않고 허랑방탕하며 자기만 하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잘못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형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동생이 지금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진정성 있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헬미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큰형의 눈에 동생의 전향은 페류나의 우스꽝스러운 자기 항복이다. 동생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는 보면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구절이 당신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부르면서 보세요 라고 부르지를 않나,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지를 않나, 지금 완전히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남처럼 여기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내어달라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지웠듯이 이 첫째 아들도 지금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계속해서 당신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큰아들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주변에 머물며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와 보니 어떻습니까? 그의 내면 세계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풍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아버지 주변에 머물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옆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도 오래전부터 집 나간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품에 진정으로 안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집 나간 탕자라면 첫째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자신에게 경멸과 화를 쏟아내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손상시킨 이 아들에게 뭐라고 반응합니까? 3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예, 헬라어 원어로는 테크논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아들 혹은 자녀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휘오스예요. 요거는 법적 개념이에요. 신분상의 아들이고 신분상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되었다. 신분상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이 테크논, 예야라고 부른 이 단어인데 이거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혈연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낳은 내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논이 휘오스보다 훨씬 친밀하고 내밀하며 인격적이고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자녀 이 뜻이에요. 지금 첫째 아들이 자신을 이토록 경멸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가부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자기 큰아들을 내 자녀, 내 자식, 내 새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이 아들이 지금 자기와 몸만 같이 하고 있는지 마음은 떠나 있는지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과 함께 이 장원을 지키면서 함께 땀 흘려 수고해 준 이 자체로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견히 여기고 흡족히 여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몸만 같이 있을 뿐 마음은 이미 지워버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에 시선 주지 않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에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대하는 마음이 집 떠났던 둘째 아들 대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집을 떠나도 내 아들이었지요. 둘째가 자기 존재를 지웠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첫째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로 그는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내 자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종교는 사기라고 여겼습니다. 사회과학 공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를 믿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없다고 얼마나 신의 존재를 조롱하고 경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 왜 그때 나를 경멸하고 욕했어? 라고 따져 물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알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알고 너를 사랑하였다. 이게 결국은 저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녹여버리더라고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여태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것 없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염소 새끼가 아니라 어린 송아지도 너는 잡을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를 잡아도 이 아버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까. 내외하지 않고 공동경제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첫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냐 이거? 스스로 궁핍해지고 스스로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스스로 기뻐하고 검소해서 절약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에 늘 쫓겨 지냈어요.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본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스스로를 옥죄면서 검소하게 하려고 하는 거 기뻐할까요? 절대로 아니지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행복할 때 기뻐하고 아들이 행복할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렇게 한다. 이 큰아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는 경건의 허울을 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32절이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내 동생은 앞에 형이 자기 동생한테 불렀던 말과 너무 대조되잖아요. 형한테 동생은 동생이 아니었잖아요. 당신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걸. 그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네 동생이라는 걸.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기 동생을 아버지가 지금 찾아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 만민이 사실은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형제 관계인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서로가 타자에 대해서 적이 되어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환기시켜주는 거야. 아니야. 그들은 바로 네 동생이고 네 형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모든 비유에는 점프, 도약이 있다 그랬죠. 분명 동생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형한테는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의 세팅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적으로는 지금 기뻐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유산을 다시 나눠야 되고 자기 목 중에서 떼어주어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기뻐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이 동생을 진정으로 피부친 친동생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동생이 형과 가족들을 거부하고 나간 순간에 형제관계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관계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어요. 남아있는 건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내 동생 지웠지만 아버지는 지금 이 탕자를 한결같이 사랑하니까 이 탕자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시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나는 아버지 사랑하기에 그의 기쁨에 참여하겠다. 이 마음으로만 지금 이 동생의 귀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길과 참된 의인의 길이 갈라집니다. 계속 바리새인으로 가는 순간 그는 여전히 집 나간 아들이에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 안에 둘째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존재 안에 두 현실이 뒤엉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둘째를 보고 집 나갔다고 비아냥거릴 명분이 없어집니다. 자기도 영적으로 집 나간 거는 마찬가지니까.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첫째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며 둘째가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 집에 들락거리는 걸 보고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첫째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율법적이고 규례를 강조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들의 부류예요. 둘째는 자유를 중요시 여기고 율법보다 은혜를 중요하게 보고 전통보다 성령의 즉자적인 역사를 더 강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양쪽 중 어느 한 곳에 무게중심을 두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은 이 중세교회가 첫째처럼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둘째같이 은혜로 예수 믿게 하려고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둘 다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이 돌아온 후에도 돌아오기 전에도 일관되게 사랑하세요.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어느 한쪽에 서서 솔직하게 저쪽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저같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신앙의 스타일이 자연히 돌아온 둘째 같은 스타일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첫째를 보면서 생각하죠. 으이그 저 율법주의자들. 으이그 바리새적인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틀에 박히고 규례만 강조하고 전통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바리새적인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바리새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비춰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들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들 나한테는 테크논, 내 자녀이고 내 사랑하는 내 새끼야.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너와 달리 항상 내 옆에 있었다고 이들의 일관성과 신실함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런 스타일 가진 사람 보고 바리새적이라고 조롱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첫째 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알았다고 여전히 규례와 율법과 전통만 중요시 여기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째가 어느 순간에 첫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한 존재 안에 두 현실이 뒤엉켜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주 살펴본 이 비유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편을 나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순간 너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네가 미워하는 저편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너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겠느냐? 누구의 편에 섭니까? 우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에 서요. 이런 면에서 복음은 세상의 양 진영을 뛰어넘고 초월하며 승화합니다. 비유는 묘하게도 열린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첫째 아들을 이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과연 이 첫째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참여했다면 그는 이제부터 정죄하는 첫째가 아니라 돌아온 당자, 은혜를 아는 진정한 종교개혁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문 밖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의의를 신봉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주님이 초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한 사람 안에 두 현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나는 첫째 아들이 되어버리며 하나님의 의의를 안다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나는 아버지의 집을 나가버린 둘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피해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이 기묘한 현실을 저희는 삽니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가르쳐 주셨으니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누구를 보든지 기쁨이 충만하며 형제자매로 여길 수 있는 참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